오늘은 이 창세기 26장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운동화를 신었고 흙이 묻었어요. 누구 신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퍼뜩 오래전 기억이 예, 맞습니다. 이 신발은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예.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톰 행크스의 신발이죠. 그 얼굴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다. 이분 아시죠? 예, 유명한 배우인데 또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까 그 신발을 한번 더 비춰주세요. 어느 영화 평론가가 94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죠? 예. 그때 한 1, 2년 후에 저도 이 영화를 한 번이 아니고 한 두 차례 본 것 같아요. 워낙 그 유명한 영화고 영화가 굉장히 길죠. 140분짜리니까 2시간이 훨씬 넘는 한 2시간 반 가까운 길이의 영화인데 영화의 그 칼라는 굉장히 좀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화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영화 평론가의 그 바뀐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기가 이 영화를 처음 20여 년 전 볼 때는 저 신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 저 운동화가 IQ 75짜리의 운동화의 상징이구나. 저 운동화를 통해서 IQ 75를 퍼뜩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얼마 전에 이게 재개봉되었었다면서요? 예, 그건 제가 잘 몰랐는데 20년 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 흙묻은 운동화의 의미가 다시 살아 들어오더라는 거죠. 불편한 다리와 또 정상적이지 못한 몸을 가지고 또 약간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가 그 사회적 냉대와 편견 속에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게 살았을까. 저 운동화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 영화 평론가가 적은 글의 바뀐 시각이에요. 흐뭇한 운동화는 영화가 처음 나올 때 94년도의 그림이나 재개봉되었을 때의 그림이나 똑같은 신발이고 똑같은 흐뭇한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죠? 의미가 달라지고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10대 때 만난 하나님, 20대 때 만난 하나님, 30대 때 만난 하나님, 50대 때 만난 하나님은 정말 달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런 좀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맞닿는 고민이 또 희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입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본문에 그 구성된 스토리가 어쩌면 누구적 스토리와 매우 흡사합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적의 스토리와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거짓말에 이삭의 거짓말이 있었고 이삭의 연약함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보여져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왜 반복되는 사건을 이렇게 거푸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기록된 팩트를 넘어서 뭘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야 돼요. 왜 똑같이 넘어지는 거짓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인간의 치부를 반복해 하셨고 그걸 왜 성경 기자는 오늘 독자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일까? 저는 여기서 고도절미하고 하나를 봅니다. 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지난 한 주 전 또는 한 달 전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갖 언어를 다 동원해서 다짐하고 각오하고 사무치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면 여전히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고 또 그 제목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이 금요일 밤마다 겪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기억은 하시죠?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온전함의 의미가 뭐예요? 뭐가 온전한 겁니까? 퍼펙트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적어도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성경적 개념에서의 온전함이란 내가 완전히 구비되고 갖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함이라는 것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또 찌질해서 넘어졌지만 여전히 오늘도 나는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어도 100번 떨어져 나갔을 존재인데 여전히 그 앞에 머물러 앉아 있어요. 저는 그게 은혜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온전함은 무언가를 완전히 갖춘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골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떠났다 돌아와도 우리를 고개 돌리시거나 팔을 안 벌리신 적이 없어요. 자, 여기 반복되는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의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5절을 보시면 알듯 모를듯한 기록이 써져 있죠.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5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훈훈한 미담이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 뒤에 나오는가를 잘 보세요. 이삭의 넘어짐과 거짓말과 실수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나오는 문장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아버지 때문에 이삭 너 봐준다 뭐 그런 개념일까요? 구원도 신앙도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가 성실하면 뭐 아들을 그냥 봐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 이가 실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 5절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적어도 아브라함은 법도를 지킨 적도 없고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약속대로 바치려 했던 그 순정을 확인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삭, 네가 비록 지금 거짓말에 넘어지고 약함에 네 치부가 드러났지만 그 실수는 그 거짓말은 너희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이요 연약함이요 실수요 악행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내가 고치고 만들어서 모리아산 어느 한 산의 모습으로 빚어놓은 것처럼 네 인생을 여전히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을 누구의 예를 통해서 누구의 샘플을 통해서 확약시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샘플과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러난 이삭의 약함, 추함,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예정을 들어서 너는 네 실수에 네 거짓말에 네 추함에 속이 아프고 네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이 크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을 네 아버지를 만들듯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5절의 수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메시지와 이삭의 메시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과 이삭을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가죠.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도록 합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갖는 하나님 쪽 시각에서의 오늘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허락했어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아무 고민 없이 내려간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했는데 누가 혼이 났죠? 애굽의 왕이 혼이 나요. 그러므로써 이 세계의 가장 강한 왕인 바로가 혼이 남으로써 아브람에게 눈금 하나를 그려주죠. 그 눈금이 뭡니까? 아브람 신앙 인식 세계 속에 어쨌든 내 생애 속에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시면서 나의 일생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이 아브람은 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센 분이구나. 이 세상의 군주인 바로보다 센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금을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초를 놓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치가 됩니다.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약속처럼. 너를 통해서 내 몸의 날 후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메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 안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허락 안 하죠. 왜 막습니까? 자, 이제 이삭에게 걸린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가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전업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원래 목축업자 아닙니까? 근데 농사를 짓습니다. 몇 배를 얻게 되죠? 100배. 이게 다 그 시대와 그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다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이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자유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간증을 듣거나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원리가 될 수 있고 획일적인 사고에 고착시킬 수가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듣더라도 새겨서 들어서 해야 돼요.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똑같이 나도 좀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라요. 두 사람의 얽힌 메시지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6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까지 어쩌면 누구랑 그렇게 닮았어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일치하게 닮았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2절을 이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면 백배나 얻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백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하십시다. 백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삭이 그 앞에, 그 전에 했든지, 그 앞에 했든지, 뭐 농사 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자였어요. 근데 뭘 기준으로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말하자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그랬어요? 예, 원문에는 농사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 팩트, 동작을 그대로 썼죠.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 이 말은 농사여라는 말보다는 사실 씨를 뿌렸다 이 뜻이에요. 뿌리고 자라. 그냥 졸음도 올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라. 좀 발음이 영 아이러니하네요. 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씨를 뿌리다. 이건 이제 한글 번역에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농사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뿌리다의 반대는 뭘까요? 거두다. 자, 거두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해에 백배나 어떻게 했고? 얻었고. 사실 얻었고라는 말은 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차. 이 히브리 말인데 마차. 그러니까 자라와 마차 사이. 자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뿌리다. 그 다음에 마차는 뿌린 것이 열매가 되어서 주인과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사꾼과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만나는, 열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와 마차. 이걸 얼마나 수확했다고요? 100배. 100배라는 것은 많다 그 뜻입니다. 그냥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복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래서 몇 가지 그 한 두세 개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여긴 뿌려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러니까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번역의 성경이에요. 네,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도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이 말도 그의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 표준 새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여기 농사 의역을 했어요. 지어서 그의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뿌렸고, 둘째는 그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복의 정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13절에 이런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어떻게 거부가 되죠? 어떻게 거부가 된다고요? 마침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겁니까? 서서히 천천히 되는 겁니까? 네. 서서히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자, 여기 복의 새로운 정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농사 같은 뿌리고, 자, 뿌리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저절로 거두어지는 거, 농사입니까? 예,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농사가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그 밥 한 알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간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과정이 거기 녹아져 있어요. 우리 표현은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농사 지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조량이 제대로 맞춰져야 되고 물이 제시간에 데워져야 되고 가라지가 없어야 되고 벌레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걸 다 겪어내고 감당하려면 농부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맞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겪어지고 지나가야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가 뭐냐 하면 과정은 생략한지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뚝딱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그게 복이고 은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온 게 복이에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전날까지 당구장 가서 탱야탱야 놀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 막 나가라 막 답안지가 다 보여줬어. 그대로 적었더니 100점이 나왔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재앙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을 사뭇 지금까지는 거꾸로 가리킨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내가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 대가를 얻는 것은 내 공로, 내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도 복이에요. 밤만 되면 초름이 곤두박질 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봤나요? 저는 조금 불면증이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잠은 안 오고 그 다음에 무수한 과정들이 벌어져요. 잠은 안 오고. 그 제때 잠을 자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번 투표할 때도 상식을 존중하세요. 네? 상식적이지 않는 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성경은 그냥 뿌리고 거두었다는 표현만 담아져 있지만 어떻게 뿌리고 거둠 속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복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뒤집어 얘기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애달고 사무치고 간절한 과정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싸움입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을 다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다 같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대로 저를 좀 보십시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탄식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탄식에 대한 정의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개념이 은근히 우리 신앙 정서에 물들어져서 기독교의 이해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냐? 세상에 의지할 게 뭐 있냐?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냐? 일면 맞는 말인데 사실은 온전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 소망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으니까 아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도피성이나 회피라 그러지 사랑이라 그러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정확한 정의가 상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병. 상사병 한번 알아보신 적 있나요? 젊은이들이 상사병 한번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청춘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드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꼴보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어느 날 썸을 타는 가운데 만난 이유로 그분만 기다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다고요? 탄식. 탄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우리들에게 왕창 은혜를 누리기도 하시지만은 다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러므로서 이 시계추처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겪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향점을 계속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탄식이 더 짙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봄날도 분홍색 마냥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극히 그 퇴장하는 가을의 쓸쓸한 색깔을 어느 인생이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 가을의 깊이. 그건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들추어져야 될 표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더 새겨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오시죠? 아닙니까? 청춘들은 대답이 없어요. 사실 탄식이라는 것은 그런 점점 깊어져가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간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도피성 개념이나 회피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많고 갑작스럽게 충격을 겪은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달려들기 좋은 거예요. 힘들죠? 세상 낙이 없죠? 일로 오세요. 여기 십자가 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단들은 항상 그렇게 깊은 절망에 충격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도피시키고 싶은 심정을 촉발시킵니다.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맞아. 이 세상 낙이 없어. 그래서 이상한 대로 전세금 빼가지고 애들 학교 다 그만두게 하고 그냥 그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그냥 생각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좋거든요. 뭐 약 먹은 거 마냥. 위험하죠. 정상적인 상식적인 기독교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걸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뜻밖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됩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여러분 본질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인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주인들은 예수쟁이들을 본성적으로 시기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참 그 이런 본문을 읽으면 속이 좀 상해요. 아니 뭐 왜 그러냐 따지지도 한번 못하고 반항 한번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쓱 연기 사라지듯 또 밀려서 그냥 자기 거처지를 옮겨버립니다. 안 싸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봉의 하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삶의 근거가 다른 사람은 안 싸워요. 쟤하고 나하고 기초가 다르고 근본이 다른데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싸웁니다. 근데 물러날 때도 사실은 겸손하게 물러나야죠. 아유, 그래. 이러면 약오르죠. 근데 꼭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물러나지 말고 항상 예수님처럼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의 삶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여기 목사님들 저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와 진짜 운동들 할 때 보면 아니, 저것들이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하여간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 싸우죠. 목사들은 맞으면 맞았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한번 안 믿어지면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한번 당해보세요. 저는 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결단입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린 정말 싸울 수가 없어요. 이삭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옮긴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제 그랄에서 떠밀려 아버지가 우물 팠던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우물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마틴 로디 존스라는 그 유명한 궁중 의사이자 지금까지도 영어권에서 그만한 강해자가 나오질 않죠.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대목에서 이런 주석을 설명을 달아놨어요. 현대 시대야말로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이 우물은 누구 때 팠던 겁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그 우물에 온갖 쓰레기로 샘 줄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아무도 걸러 먹을 수 없는 죽은 우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샘터를 일으켜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말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 하면 복음의 회복이라는 설명에서 이 대목을 인용을 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일사각으로 하나님 앞에 순혈이 흐르는 복음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단순 담백하게 해냈던 그 시절로 사실은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새벽을 일으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떤 복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담백하게 붙들고 있었던 오직 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종교 500주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죠. 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수많은 제도가 들어오고 의식이 들어오고 부속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단체와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매관매직하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니에요. 루터는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성당 문 앞에다 95개 조항에 그 시대에 잘못된 비틀려진 문화와 가치를, 교회의 악을 고발하면서 질의서를 시대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자 했던 시대의 답은 하나였어요. 다시 성경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삭이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그를 살려줬던 게 뭐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블레셋의 쓰레기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교회 안에 지금 블레셋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대로 이것이 왜 식상한 소리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소리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가 현실이냐?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삭은 타향사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 천신만국 끝에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까지 일궈놓았던 모든 것들을 또 다 빼앗깁니다. 그 당시 부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땅과 물입니다. 자, 떠나라 하니 땅 뺏기는 거죠. 센터를 뺏깁니다. 다 뺏긴 거죠. 하나님은 백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날 싹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구나를 눈열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위대함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이제 맞아 결론으로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9절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예. 그를 내치고 빼앗았던 장본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누구를 고백하죠? 이삭 당신 대단해. 그랬던가요? 아니죠.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린 그걸 영광이라고 하죠. 믿습니까? 결국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 과정 속에는 빼앗긴 적도 있었고 백배를 주신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요. 오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든 3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꼭꼭 새겨지고 베켜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눈 떠지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겨없는 내 인이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겨없는 내 인이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변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여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꼭 감고 마음을 십자가 언덕에 내 죄를 대속히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세상에 분여했던 일들이랑 다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다. 인간은 누구인가? 허물과 약함과 거짓과 추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듯이 이삭을 만드시고 이삭을 만들듯이 야곱을 빚으시며 야곱을 빚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좌절할 근거도 좌절할 이유도 갖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값으로 삼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백배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이 참된 내 인생의 진짜 복임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